공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된 사람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마디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시록 2장 14절, 15절,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이제 발람 교회와 교리와 니골라파 교리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와 하나님을 같이 숭배하는 이제 거짓 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교리를 미워하노니 회개하라. 이렇게 분명히 이제 성경에 말씀드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 즉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양식을 주어 먹게 해서 그에게 흰 돌을 주어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기면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계시록 3장 내용에 보면은 각 교회 사대교회 뭐각 교회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대교회에 질책했던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한 정신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또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널 입에서 태워내 버릴 거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같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에서 토해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이다. 성령께서, 성령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그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구원의 세대에 이긴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 세대주의라든지 여러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는 자들도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어둠의 영들의 권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룩함을 쫓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사실 재림을 맞이하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거룩한 천사들이 가그 만남이 있다고 조우를 하려면은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동질이 아닐 때는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결코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거룩함을 누려야 되느냐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도 많이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사단의 미혹은 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쫫아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신 그 삶, 어려운 삶, 거룩한 삶, 그 삶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에서 미혹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곧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있는 자들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여러 가지 어떤 환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여러 환난 가운데서 집이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안 쓰기 위해 지은 집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했던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큰 일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자그마한 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작은 생각 하나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되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그 다음에 경건에, 그 다음 형제 우애에, 그 다음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부르심은, 이 거룩한 부르심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부르심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리 가운데 남은 우리가 어떠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서신서에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베드로가 말했던 믿음부터 마지막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것을 행한 적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에서도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친히 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이 경고하신 그 사단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거룩함을 쫓아서 의로움을 쫓아서 한 말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리지 않고 준행에 나갈 때 하늘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세 번 부인하고 그가 정말 통곡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세 번 주님께서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처럼 이런 사가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워 아니 지금 아마 오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년 후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10년 후라고는 안 했고요.
10년 내에. 그래 그랬나요? 10년 내에. 그래?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확실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 때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뭐냐면 침례요한이 그런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어요.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한 우리가 외쳐야 될 일은 죄를 회개하랍니다. 단 하나의 죄도 남기지 말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뤄집니다.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던 날 중에서 가장 두려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죄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온 마음의 왕이요 주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내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능자의 그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내 살아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날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그날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이 수십억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하늘 가득 채우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날이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살아남는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 그 살아남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요즘 기독교 복음에 퍼져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죄를 버리고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그 자아의 그 높아지고 자는 마음들, 그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와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동의어거든요. 그럼 예수님 마음에 죄가 없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들의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하나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그 계명의 원칙에 일치되어서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의 표준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 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중간에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이 안식일 계명도 이 날짜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안식일 마지막 때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이 인류를 구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서 재림을 준비하겠다는 그 깊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마지막 때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좀 보충을 하면요. 근데 계시록 12장 17절하고 14장 12절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 낸 이제 절구가 있는데, 12장 11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가 돼야 되는 믿음을 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 10절에 보면 환난 중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4장 4절 5절 보면 음녀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려면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울려오는 선한 양심에 기르기 위해서 성령이 매일매일 자기에게 임하도록, 단 1분 1초라도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나가지 않도록 항상 예,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교회에 다닌 지 15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왜 마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교리만큼 교회를 깨우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멸망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할 것을,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셨지만, 그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각 세대를 통하여 멸망당할 사람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방탕함, 우리 마음을 뭐 세상에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생활의 염려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로, 뭐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염려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깨어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에 조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꽉 막혀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참 SNS 많이, 인터넷을 많이 해요. SNS를 많이 하는데 뭐 많이 있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뭐 트위터 등등. 근데 보면 뭐 어떻게 산다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SNS 보면서 아 얘네는 이렇게 뭐 애기 키우네, 얘네는 또 뭐 어떻게 어디 놀러 갔네, 어디 여행했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경쟁적으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 위주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 일상 생활을 올릴 때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현저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좀 뭐랄까 왕따된 느낌? 지금 나만 이상한 사람 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 사이에. 근데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같이 학교 다녔고 교회도 같이 다닌 그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이제 맨날 여자 이야기, 게임 이야기, 뭐 자기 격투기하는 이야기, 맨날 이런 이야기, 뭐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만을 이렇게 찾으면서 살아왔던 뭐 동지였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제가 만났어요, 그 친구를 오랜만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인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표시는 안 하지만 닉을 다 읽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런 빛을, 진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런 이 빛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들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깨어날 때 이 세상은 환하게 그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사탄은 이 마지막 그런 환란을 주지 않으면 이 길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엘 무디 이야기를 하니까 예. 사실 디엘 무디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2500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다. 그것은 성경절 11절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책에 보면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에덴을 회복하듯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지금 현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있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24장 다음에 25장은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게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그 말은 똑같이 열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였지만은 그들의 등불은 꺼져간다 했거든. 그들이 생명의 빛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가 줄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삶 속에서 주님과 교통했던 진리화되었던 삶 자체였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께서 널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았던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의 기름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살아나갔다는 말이 나와요. 어디로? 시장으로. 마치 오늘날에 여러 가지 거짓 계시와 예언과 그런 심령 부흥의 그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성령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짜 성령인 줄 모르고 그렇게 채워서 갔지만은 미련한 처녀는 이미 문이 닫혔다 그랬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모든 걸 본다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첫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어디를 찾아간다면은 이 미련한 처녀의 행보를 걷는 거라는 거죠. 찾아간다는 거, 살아나가는 것 자체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돌이키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안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바로 지켜서 주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것을 따라간다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예루살렘을 보고 그 울었던 그 눈물이 조금의 의미를 갚아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절절마다 특별히 그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본다면은 예수님 하나님께 말씀은 먼데 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가까이에 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진리를 비춰주셔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만 네. 안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오늘 주제가 재림이니까 그 오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시면 이런 재림에 대한 기록들을 그렇게 많이 남기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과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